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카프카의 편지. 약혼녀 팔리체 바오어에게. 프란츠 카프카 지음. 성우 신소윤 읽음. 28번째. 노동자 재해 보험 공사의 편지지. 1912년 11월 15일. 그대여. 그대 뚜란 단어가 내가 생각한 만큼 도움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날인데도 그 호칭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평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편지가 오지 않았다는 것보다 더 분명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복도에서 이리저리 배회하다 모든 사환들의 손을 바라다 보고 단지 우편물을 보러 누군가를 내려보내기 위해 불필요한 지시를 하고, 왜냐하면 사무실은 4층에 있는데 우편물은 아래에서 분류되며 우편 집배원은 시간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간부 선거가 있기 때문에 우편물이 아주 많습니다. 그대의 편지가 달갑지 않은 우편물 더미 속에서 발견되기 전에 초조해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믿지 못하고 아래로 달려가나 역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만일 무엇인가 왔다면 즉시 받았겠죠. 나는 세 사람에게 그대의 편지를 다른 우편물보다 앞서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으니까요. 이러한 임무로 그 세 사람의 이름은 불려질 만합니다. 먼저 사환 메르글은 겸손하고 부탁을 잘 들어주긴 하나 그에 대해 억누를 수 없는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모든 희망을 걸면 그대의 편지가 드물게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땐 이 남자의 고의는 아니지만 무섭게 생긴 외모가 불쾌합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그의 빈손을 몽둥이로 때리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메르글은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편지가 오지 않은 날은 혹시 다음날 오지 않을까 하여 그에게 여러 번 묻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허리를 굽혀 경의를 표하며 분명히 그럴 거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털어놓기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한 번은, 이제 생각이 나는데 터무니없이 단호하게 그대의 편지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기분이 좋지 않았던 처음 한 달 중의 일이었을 겁니다. 그때 그 사환이 복도에서 편지가 정말로 왔는데 내 책상 위에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서둘러 책상에 가보니 그곳엔 막스가 베네치아에서 보낸 벨리니의 그림 엽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사랑의 여신 지구의 지배자를 묘사한 그림이었죠. 그러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고통스러운데 일반성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두 번째 심부름꾼은 보타바라는 우편물 담당 부장입니다. 그는 약간 나이가 든 독신으로 여러 음영의 주근깨로 뒤덮인 주름진 얼굴과 까칠한 수염으로 덮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젖은 입술로 버지니아 담배를 깨물고 있지요. 그러나 보타바가 문 사이에 서서 자신의 임무가 아닌데도 양복 가슴 안주머니에서 그대의 편지를 끄집어내 나에게 건네줄 때는 얼마나 초월적으로 아름답게 보이는지요. 그는 그 편지가 무슨 편지인지 어렴풋이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는 언제나 다른 두 사람보다 선수를 치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는 4층이나 올라와야 하는데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게 편지를 직접 건네주기 위해 때때로 더 일찍 가지고 올 수도 있는 다른 사원들을 방해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괴롭습니다. 그래요. 걱정되는 일은 없습니다. 뱀냥은 나의 세 번째 희망입니다. 그녀도 편지 건네주는 일을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뱀냥은 밝은 표정으로 내게 와서 마치 그 편지가 겉으로는 다른 사람의 편지지만 실제로는 그녀와 나 둘 사이의 편지인 듯이 건네줍니다. 만일 다른 두 사람 중 누군가가 편지를 가지고 오면 뱀냥은 거의 울상이 됩니다. 그러고는 다음 날은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굳게 약속하죠. 그러나 건물은 크고 직원이 250명에 달해 다른 사람이 그녀보다 먼저 쉬 편지를 차지합니다. 오늘은 세 사람 모두 그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얼마나 자주 반복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전혀 편지가 올 것 같지 않으니까요. 더구나 이 과도기에 내가 불안을 느낀 것은 오늘뿐입니다. 만일 그대가 내일 편지한 뒤에 편지를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이전엔 나 자신에게 그녀는 편지를 쓰지 않는다 하고 말하곤 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젠 사랑하는 이여, 그대는 산책을 갔군요 하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즐거워지겠죠? 몇 시에 그대는 나의 반편지를 받았습니까? 그대의 프란츠. 29번째. 1912년 11월 15일 저녁 11시 30분. 사랑하는 이여, 오늘 내 글을 쓰기 전에 그대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래야 그대를 기다리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 그대는 나의 건너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게 되며, 그래야 안심하고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대에게 솔직히 털어놓으면 며칠 전부터 조금밖에 쓰지 못했습니다. 네, 거의 아무것도 쓰지 못했습니다. 그대에게 너무 골몰해 있었고 그대에 대해 생각할 게 너무 많았습니다.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두 책 가운데 하나는 그대의 눈을 위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그대의 마음을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책은 좀 임의적이고 우연이었지만 훌륭합니다. 그대에게 이 책 말고 주어야 할 책이 많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책은 우리 사이에 임의적인 것도 허용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임의적인 것도 필연적인 것으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두세 사람 정도와 가깝게 지냈는데 감정교육은 여러 해 동안 그들만큼이나 가까웠던 책입니다. 언제 어디서 펴더라도 그 책은 나를 깜짝 놀래켰고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나는 늘 이 작가의 정신적인 아들로 느꼈습니다. 설사 가련하고 어색한 아들이긴 해도 말입니다. 혹시 그대는 프랑스어를 읽을 수 있는지 곧 답장을 주세요. 프랑스어를 읽을 수 있다면 그대는 신프랑스어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더라도 프랑스어를 읽을 수 있다고 말하세요. 이 프랑스어판은 멋지거든요. 그대의 생일을 위해 그대의 어머니와 생일이 같군요. 그렇게 그대는 어머니의 삶을 직접적으로 연장하나요? 아무것도 기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에 대해 절박한 소망이 있다 해도 그 소망은 내게 불리한 쪽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아무 소망도 기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생각만으로라도 이번 한 번만 그대의 사랑스러운 입술에 입맞춤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30번째. 1912년 11월 1일 막스 브로트가 펠리체 바우어에게 친애하는 아가씨, 친절한 편지 고맙습니다. 오늘 오후 프란츠와 이야기할 예정인데 당신의 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당신에게 편지하겠습니다. 그 사이 상황이 해결되어 바라는 바지만 필요 없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당신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프란츠와 그의 빈번한 병적 감수성에 친절하게 대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프란츠는 순간적인 기분에 따릅니다. 게다가 무조건적인 것만을, 모든 것에서 극단적인 것만 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결코 타협이란 말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글을 쓰는데 모든 기능이 순조롭지 못하면 그는 절반만큼의 좋은 창작에 만족하기보다는 차라리 몇 달이고 한 줄도 창작하지 않습니다. 문학에서 그러하듯이 프란츠는 모든 것에 그러합니다. 종종 사람들은 그에게서 변덕스럽고 괴짜인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격을 잘 아는 저로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이 프란츠는 중요한 일에서는 실무적인 방법을 선택하는데 영리하고 능숙하기까지 합니다. 단지 이상적인 문제에서는 농담을 모릅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무서울 정도로 엄격하기 때문이죠. 그 자신 몸이 허약하고 외적 생활환경, 사무실, 네, 외적 생활환경이 유리하지 못하기에 그로 인해 생기는 갈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람들은 이해와 선의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출중한 사람은 수많은 평범한 사람과는 다르게 취급받을 만하다는 의식에서 말입니다. 아, 나는 당신이 내 말을 오해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도움을 청하십시오. 프란츠는 매일 2시까지 사무실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괴로워합니다. 오후에 그는 지칠 대로 지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상을 채우기 위해 남아있는 시간은 밤뿐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그는 그때 소설을 쓰는데 그것은 내가 아는 다른 모든 문학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프란츠가 자유롭고 확실한 보호 아래에 있다면 무엇인들 성취할 수 없겠습니까? 진심으로 또 부탁하는데 아무에게도 제가 베를린에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무도 방문하지 않고 당신하고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충심으로 막스 브로트. 31번째. 1912년 11월 15일. 실제로는 1912년 11월 16일로 추정. 사랑하는이여, 나를 괴롭히지 마시오. 그대는 오늘 토요일에도 편지 한 통 없이 나를 내버려 두는군요. 바로 오늘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 편지가 오리라 생각한 날입니다. 누가 완전한 편지를 원했나요? 그저 두 줄, 하나의 인사말, 하나의 봉투, 엽서 하나를 원했지요. 네 통의 편지를 보냈는데도 이 편지가 다섯 번째입니다. 그대한테 단 한 줄의 편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 긴 하루를 보내고 일을 하고 말하고 또 사람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까? 별일은 없겠지요. 그대는 시간이 없었거나 연극 리허설 아니면 연극 준비 회의에 방해를 받았나 보군요. 그러나 도대체 누가 그대가 책상으로 가 연필로 한 조각 종이 위에 팔리체라고 적어 나에게 보내는 것을 못하게 방해할 수 있는지 말해 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대가 살아있다는 표시 하나가 살아있는 존재에 매달리려는 나의 무례한 시도에 안도감을 줍니다. 내일은 편지가 오겠죠. 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온다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고 자주 편지하라고 그대를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 편지가 오면 월요일 아침 사무실에서 이러한 푸념으로 그대에게 인사할 필요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불평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대가 답을 하지 않으면 그대가 나를 저버리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나를 잊어버렸다는 느낌이 드는 것을 그 어떤 이성적인 생각으로도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상황을 아무 말 하지 않고 참아야 하나요? 그대의 편지를 기다리는 것이 처음이 아님을, 그대의 잘못은 아님을 확신하지만 덧붙인 옛 편지가 증명해 줍니다. 그대의 사람. 32번째 노동자재해 보험공사의 편지지. 동봉한 것, 날짜는 없음. 아가씨, 막 지역관청 사무실까지 천천히 걸어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상당한 거리입니다. 사람들은 강을 건너 먼 몰다우 두까지 갑니다. 오늘은 그대의 편지가 오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감수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편지가 오지 않으면 오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틀 동안 여러 이유로 좀 슬프고 산만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벨베데레 가에 서 있었습니다. 한쪽 길가에는 주택이, 다른 쪽엔 발트슈타인 백작 정원의 평범하지 않은 높은 담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대의 편지들을 주머니에서 꺼냈고 막스에게 보내는 편지를, 그 편지는 맨 위에 있었지만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 밑에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그대의 첫 편지를 몇 줄 읽어보았습니다. 다소 졸린 상태에서의 행동이었습니다. 잠을 아주 조금 자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은데도 그렇게 느낍니다. 이제 사무실로 오니 기대하지 않았던 그대의 편지가 화려한 편지지의 크기와 만족스러운 무게와 더불어 놓여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 쓰는 것은 답장이 아닙니다. 우리 서로 질문과 답이 실컷 얽히게 합시다.